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온 땅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복음으로 하나 되는 온 세상의 교회를 만납니다.
복음과 교회.
안녕하세요. 주 안에서 가족된 조선에 있는 성도 여러분, 복음과 교회의 진행을 맡은 조디모데 목사입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과 함께 전 세계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소식들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함께 하실 사무엘 형제님, 안나자매님 두 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인도에서 두 번째 사역을 시작하신 박기쁨 최사랑 선교사님의 소식을 함께 나누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여러 도시에서 사역하시는 다양한 인도 선교사님들의 소식들을 전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인도는 현재 세상에서 가장 선교사들이 많이 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여전히 세상에서 가장 많은 수의 미존도 종족이 있는 나라입니다.
미존도 종족이라는 것은 어떤 거였어요?
네, 미존도 종족이란 고유의 문화와 언어를 가진 민족 안에 아직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없는 민족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직 그 민족 안에 교회가 하나도 없는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앞으로 선교사로 새롭게 나가야 하는 분들이 있다면 될 수 있으면 그 미존도 종족으로 있는 땅으로 가면 좋겠네요. 그곳에는 아직 예수님의 이름조차 들어보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그 이후로 세계 선교계는 지난 약 40여 년 전부터 미존도 종족에 대한 다양한 선교 운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사무엘 형제님 말씀대로 될 수 있으면 복음이 전혀 전해지지 않은 땅으로 선교사들이 들어가면 좋겠죠. 그런데 그동안 그런 정보가 없어서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특정한 나라와 지역으로 밀집해서 선교사로 나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에 미존도 종족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을 해보고 그것을 일일이 다 표시를 해서 파악해 보았거든요. 그 일이 1980년대 초반에 시작됐습니다.
그런 게 있었군요. 그래서 나온 결과가 매우 궁금합니다.
네, 처음 1980년 초반에 발표되기를 그 당시에 전 세계의 모든 민족 중에서 16,000개의 미존도 종족이 세상에 아직 존재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세계의 선교단체들, 교회들이 이제는 그 종족들을 향해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고 복음이 한 번도 들어가지 못했던 지역과 땅에 복음 사역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약 7,000개의 미존도 종족이 남아있다라고 합니다.
와, 약 40년 동안에 9,000개의 미존도 종족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네요.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죠. 이 수치가 산수처럼 완벽하게 정확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 40여 년 동안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직접 발로 밟고 여행을 하며 직접 하나씩 정보를 공유해 가면서 오늘날 이 수치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목사님, 현재 전 세계에 7,000개의 미존도 종족들은 주로 어느 나라, 어떤 지역에 남아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좋은 질문입니다. 현재 가장 많은 미존도 종족이 남아있는 나라는 인도입니다. 인도에만 약 2,000개 이상의 종족들이 아직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거나 자발적인 교회로 모이고 있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선교지가 인도라서 목사님께서 오늘 세계선교 현황에 대해 설명하시는 것 같네요. 저도 매우 궁금했습니다. 이 시간에 소개되는 세계 곳곳의 선교지 소식들 중에서 유독 인도 선교사님들의 소식이 많아서 속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게요. 그런데 인도도 굉장히 큰 나라잖아요. 인구는 15억 명 이상이고요. 땅도 세계에서 7번째로 넓은 나라입니다. 인도 중에서도 어느 지역에 주로 미전도 종족들이 있나요?
인도 남부 지역 또는 인도의 해안가 도시들은 비교적 복음화 율이 높습니다. 큰 교회들도 많고요. 그런데 인도 북부 지역,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던 그 히말라야 산맥 아래, 네팔과 마주하고 있는 그 북인도 지역에 미존도 종족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특히 인도의 북동부, 미얀마와 국경지대, 바로 그 지역들은 높고 험한 산지에 자리 잡고 있고, 또 외부인들이 찾아가기가 만만치 않은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 방송에서 선교지를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유독 왜 그리 인도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 이유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저도요.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에게 각각 부르심을 주시고 이끄셔서 각 지역으로 선교사로 나가셨겠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꼭 복음이 필요한 땅에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보내셨네요.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인도 선교 이야기는 매우 여러 번 들어봤으니까 이제 오늘 기도 편지를 보내주신 박기쁨 최사랑 선교사님 가정의 이야기들을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나자매님께서 편지를 읽어주세요.
네. 며칠 전에는 저희 전도 사역을 하는 대학생들 중 티벳 학생들을 초청해서 성탄절 행사를 통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티베트인들의 정착지가 저희 살고 있는 도시 주변에 여럿 있고 3만 명가량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없고 믿는 사람들이 없으며 강한 티벳 불교로 인해 기독교에 대해 적대적입니다. 최근 티벳 마을 학교에서 정기적으로 열었던 영어 학교도 종교적인 이유로 문을 닫아버린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그래도 도시에 나와 대학을 다니는 티벳 청년들은 좀 더 열려있고 특별히 남조선인들과 남조선 문화 그리고 조선 음식에 대해 많은 관심이 있어 호의적입니다. 저희 전도 사역자들은 티벳 교회 개척이 큰 유업 중 하나입니다. 올해 대학교 3명과 티벳 불교 스님 1명으로 티벳인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더 많은 영혼이 아버지께로 돌아오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3개월 동안 열이 났다가 떨어지기를 반복하던 저희 사역 지도자의 아내 아메의 건강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지체하지 않고 올해 1월부터 사역자 의료 지원을 위해 개인적으로 매달 모아둔 재정으로 검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몇 년 전 함께 공동생활하는 현지 사역자 여동생이 생명의 위협 속에 입원 치료비가 없어서 급한 상황에 저희 가정이 냉장고 사려고 모아둔 돈을 헌금하고 3개월 동안 한 여름을 보냈던 기억을 되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역자 의료 지원을 위해 저금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그렇게 모아둔 돈이 있어서 이번에는 돈 걱정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일을 예비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메 자매는 다행히 염려했던 난소암은 아니었고 폐결핵이 재발하여 난소와 림프에 전이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 암이라고 해서 급하게 모금을 했는데 빠른 시간에 하나님께서 많은 재정을 주셨습니다. 덕분에 1년 반 동안 마음 편히 치료받으며 음식을 충분히 사 먹을 수 있는 재정을 주셨습니다. 하루에 20개가량의 알약을 먹고 있는데 모든 위장을 보호하시고 6살 아이와 1살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간 아메 자매가 맡아왔던 제자 훈련 사역은 다른 사역자에게 인계해 주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제자 훈련 사역을 통해 새 세대가 세워지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기쁨 최사랑 선교사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전까지 인도에서 사역하다가 비루스 때 남조선으로 돌아와 계신 시간이 꽤 오래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2년 전에 다시 재파송이 되어 인도 땅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사실 선교사님의 자녀들 중에 한 아들이 심각한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은 아들을 위해 한국에서 조금 길게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한국에 있는 특수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셨군요. 정말 쉽지 않으셨겠네요. 그럼에도 또다시 부르신 곳으로 나아가신 선교사님 가정을 존경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한다는 것은 내 형편에 맞춰서 입맛대로 선택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기도 편지에 보면 선교사님이 있는 북인도의 도시 티베트 종족 대학생들이 와 있고 그 민족들끼리 모이는 교회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이곳이 아까 우리가 말했었던 미존도 종족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티베트 종족은 어찌 보면 현재 세상에 남겨진 가장 넓고 큰 미존도 종족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움이 짙고 강력한 영적 전쟁이 있는 종족입니다. 수많은 사역자들이 이 티벳 종족이 있는 중국, 티벳으로 들어가서 사역하려고 했지만 현재는 그 어떤 외국인들도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직 보이는 형태의 지상교회는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직접 들어갈 수 없는 그 땅에서 나와 타국에 살아가고 있는 티벳인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티벳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어떤 곳인가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티벳 고원은 중국에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과 또 중앙아시아 사이에 있는 거대한 고원지대입니다. 해발 약 4,500m 위에 있고요. 라싸라는 중심도시에는 티벳 불교라고 하는 아주 독특하고 영적인 종교가 깊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외부와 차단된 이 지역에서는 티벳 불교의 영향력이 매우 깊습니다.
티벳 불교라고 하면 일반 불교와 많이 다른가요?
네, 많이 다릅니다. 엄청난 수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어가는 종교입니다. 근데 그 종교성이 엄청납니다. 특히 라마라고 불리는 지도자가 있는데 그에 의해서 비밀스럽게 이끌어져 가고 있는 종교입니다.
아, 그래서 티벳 사람들은 인도에 와서 살아갈 때에도 자기들끼리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군요. 선교사님 편지에 보면 약 3만 명이나 되는 티벳인들이 인도에서 집성촌으로 살고 있네요.
그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접근 자체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 중에서 대학생들이 시내에 나와서 생활하니까 그들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을 전할 수 있었네요. 참으로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세 명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요.
그렇습니다. 선교사님이 속한 그 대학생들 전도사역자들이 예배드리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정말 귀한 모임입니다. 영적으로 견고한 진을 파괴하고 변화를 줄 수 있는 모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견고하게 굳어져 영적으로 잠자는 땅을 흔들어 깨우시듯이 진동케 하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결국 거짓 진리인 티벳 불교의 가르침들도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에 흔들리고 참 진리이신 영원한 예수님만 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티벳 불교와 그 민족 사람들은 그만큼 견고하게 영적으로 꽉 막혀 있고 딱딱하게 굳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시네요.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진리이고 거짓된 가르침과 사상들은 언젠가 모두 흔들려 무너짐을 당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신 그 귀한 티벳 대학생들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우리 안나자매님이 이 티벳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를 대표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의 강성한 미전도 종족인 티베인들의 내려와서 집성촌을 이루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지역에도 외부인들이 들어가기 힘들고 기독교 복음에 대해 매우 적대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님, 귀한 선교사님 주변에 그곳에서 나온 티벳 대학생들을 붙여주셨습니다. 그 만남 가운데 서수의 티벳 청년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과 교회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임에 더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많은 영적 변화가 일어나도록 역사해 주시옵고 박기쁨 최사랑 선교사님 가정을 그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편 기도 편지 말미에 현지인 지도자 아메자매님의 건강을 위해 기도를 부탁하셨는데요. 우리 이 부분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다행히 남수함은 아니었지만 결핵이 전이되어 귀한 인도 사역자 자매의 몸속에 병을 일으켰네요.
네. 이번에는 사무엘 형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에서 아버지께서 귀히 쓰시는 사역자 아메 자매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매님의 몸속에 결핵균들이 난소와 다른 장기들로 퍼져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검사비와 병원비를 당신의 방법으로 채워주시고 걱정 없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엄마가 치료에 집중하는 동안 어린 자녀들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가정에 주님의 평안이 늘 머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어서 선교사님 편지를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사무엘 형제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 존은 큰 형과 함께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둘째 아들을 양육하며 진로와 건강 문제로 저희 부부가 정서적으로 쉽지 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저희 단체에서 지원하는 상담을 10회 정도 받았고 저는 독서 치유 과정에 참여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저희 부부의 연약함을 만지시고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서 매주 금요일마다 특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 존이 정신훈련을 통해 뇌가 건강해지고 감정을 잘 조절하고 독립성과 책임감이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편 인도에서는 장애인 아동들을 위한 주일 학교 개척을 위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9년 전 첫 번째 주일 학교 개척은 작은 교회여서 주일 학교가 없던 교회였다면 이번에는 두 번째로 하게 되는 주일 학교 개척은 특수성이 있는 만큼 이 도시에서 건강하고 영향력이 있는 교회에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확신을 주시려고 하신 것인지 기도 모임 중에 담임 목사님이 먼저 우리 가정이 장애인을 위한 사역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함께할 교사들이 교회 내에서 준비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곳에 장애인 학교가 있는데 미국인 남편과 인도인 아내인 부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처럼 아들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한 명을 돌보는 것도 힘들 텐데 사명을 받아 학교를 열어 여러 장애 아동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최근 홀로 남으신 어머님께서 치매에 걸려 학교 운영이 힘에 겨워 도울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 제 얼굴을 보여주셨다라고 하시네요. 저 또한 기독장애 학교에 대해서 계속 기도 중이었기에 이렇게 학교장님이 먼저 연락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이 학교에서 함께 섬기게 될 것 같습니다. 기독장애 학교 바로 옆에 저희 단체에서 구매해 놓은 땅이 있는데요. 앞으로 이 땅에 장애 아이들을 위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직업훈련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주신 계획과 꿈 위에 끝까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기쁨 최사랑 선교사님 가정에 장애 아들이 있는데 그로 인해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으셨지만 그 시간들을 다 이겨내시고 다시 선교지로 가셨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이겨낸 경험들을 사용하셔서 이제 인도 땅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시도록 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네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귀한 선교사님 가정이 지나온 세월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만이 아시고 책임지실 수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인도 땅에서 장애인 사역을 하게 하시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더군다나 선교사님이 먼저 말하지도 않았는데 기독 가운데 현지 기독 장애인 학교 교장님이 선교사님을 먼저 찾아오도록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놀랍네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 분이네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꿈과 계획도 마음에 품게 하셨으니 주님이 선교사님의 마음에 주신 열정과 계획을 이루어주시길 기도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그 심정을 다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기 자녀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것만으로도 점점 힘든 상황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이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 믿음의 성숙을 이루신 선교사님 가정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인도에서도 장애인들에 대한 편견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 속에서 많은 아픔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선포하게 될 장애인 학교, 장애인 직업훈련 학교 등이 주님의 방법으로 끝까지 잘 이루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무엘 형제님께서 선교사님께서 나눠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대표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도로 선교사로 부르시고 그 땅에서 자녀를 낳아 기르는 가운데 장애의 아들이 태어났을 때 선교사님 가정이 겪어야 할 많은 아픔들과 힘들었을 수많은 시간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런 중에서도 또다시 부르시는 땅으로 순종의 발걸음을 떼어 다시 선교지로 나아간 박기쁨 최사랑 선교사님 가정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선교사님 가정이 겪은 아픔의 경험들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귀한 사역을 인도 땅에서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인도 현지 교회 장애 아동들을 위한 주일 학교를 시작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함께 사역할 동역자들을 붙여주세요. 그리고 이제 선교사님께서 기독장애인 학교에서 동역하시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서 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선교사님께서 꿈꾸고 계획하는 장애인 사역을 위한 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열방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부어주시고 함께 기도로 동참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두 분은 오늘 어떤 것들을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한 번씩 돌아가면서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인도는 신분제도가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곳에서는 장애로 태어난 것이 전생에 지은 죄에 대한 업보라고 본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장애인 가족들에 대한 그러한 시선조차 냉랭했을 것이고 또 선교사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이 앞으로 개척하실 장애인 교육은 말처럼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도 선교사님들은 사람이 나누는 신분제도가 아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자녀의 신분, 하늘의 신분으로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북조선의 성도 여러분들도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과 축복이 가는 곳마다 풍성하게 받기를 기도합니다.
네, 저는 오늘 편지를 보면서 어떤 내용이 들었냐면 성경에서는 때로는 잠잠하고 떠들지 말고 너희의 그 입을 좀 다물라라고 말씀하시는 강력한 구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모세가 외쳤다든지 아니면 사도 바울이 설교하다가 이제 유두고라는 청년이 떨어져 이제 죽었을 때 이제 그런 표현들이 좀 나오는데 우리가 인간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을 쉽게 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쉽지 않게 막 말하고 공감하지 못하면서 하는 인간의 그 나쁜 습성들이 있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먼저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 그들을 그 사랑으로 돌보게 하기를 원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돌아보면 마음이 아픈 것은 북조선에 있을 때 꽃제비라고 하면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그들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떠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자녀들이 그렇게 먼저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의 아픔에 먼저 공감해주고 사랑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사역을 하시는 또 선교사님을 보면서 오늘도 제 마음 가운데 깊은 깨달음을 얻고 가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오늘도 귀한 나눔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오늘도 방송을 통하여서 저희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하고 계신 북조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도 당신의 자녀들을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함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열방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 세계 신자들이 북조선 신자들에게 보내온 응원 편지를 읽어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 토요일 밤 12시에 전 세계의 선교 소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독일에 살고 있는 슈테판이라고 합니다. 현재 저는 심각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붙들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저에게 큰 위로와 용기를 주십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새로운 위로와 평강을 경험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서 계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힘이 되어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혼자가 아니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을 항상 돌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보호해 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형제 슈테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독일의 학교에서 아이들을 배워주는 선생님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에 대해 듣고 이렇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어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느 것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을 항상 기억하고 있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축복과 보호하심이 함께하길 기도합니다.
북조선과 남조선에서 마음과 마음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일요일을 맞이합니다. 함께하는 주일 예배. 사랑하는 북조선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함에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 다같이 묵상하심으로 2025년 8월 24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수많은 고난 속에 도망다니는 다윗의 삶이 우리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의 힘으로 나아가는 길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나아갈 때 우리에게 참된 승리가 있음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예배와 찬양을 통해 광대하시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교독문 7번 시편 13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죄를 침묵으로 회개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하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존귀 홀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온 세상의 성도들과 북조선연합교회 또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흠양하시옵소서. 비록 교회 건물은 없을지라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의 은총을 간구하며 바라보오니 한이 많은 이 민족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감사와 찬양의 기쁨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합니다. 로마의 탄압 속에서 예수님을 민족의 영웅으로 기대했던 제자들처럼 저희도 그런 예수님을 기대하고 믿고자 했던 것들 다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알게 지은 죄, 모르게 지은 죄 모두 말씀에 의지하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에 가려진 비늘을 벗겨내어 주시고 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땅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복들과 부흥의 기억들은 점점 잊혀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독재의 우상 숭배 아래 놓여있다 해도 우리는 하늘 시민권자들이오니 주여, 이 땅에서 믿음 잃지 아니하고 온 세계 위에 계시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로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소서. 의인들의 간구에 역사함이 있사오니 주여, 이 조선 땅을 회복시키사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렸던 그 놀라운 계절을 다시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흘려지고 있는 수많은 순교의 피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무명으로 이 땅에서 신앙으로 목숨을 걸고 나아가고 있는 지하교인들, 신자님들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강한 담대함과 놀라운 복음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얼어붙은 죄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눈물로 죄를 자복하며 돌아오는 우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북조선에서 남조선으로, 남조선에서 북조선으로 모두가 복음 앞에 회개함으로 눈물의 기도로 나아갈 때 이 땅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이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통일의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멈추지 않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어오니 주여,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이수 목사님을 통하여 강같이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하여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악을 사르는 진리의 불로 역사하여 주시고 치료의 말씀, 회복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선포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모든 시간 하나님께 맡겨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우레이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오늘은 한일수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사랑이면 사랑이지 거룩한 사랑은 뭘까 궁금하시죠? 수많은 사랑에 대한 노래들이 있는 만큼 사랑은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개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이 거룩한이라는 단어가 앞에 붙은 사랑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먼저 거룩함이 뭔지 생각해 볼까요? 거룩하다. 사실 평상시에는 잘 안 쓰는 단어죠.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죄악과 구별된 것, 다시 말하면 나쁜 것들과 함께 있어서 물들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깨끗하고 좋은 물을 마시려면 더러운 것이 물 안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별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악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사랑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개념이 있죠. 보통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 인권, 평화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 있나요? 나는 평화를 싫어해, 난 전쟁이 좋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정상이라고 할 순 없겠죠. 심지어 지금 전쟁 중인 나라들이 있는데 그 전쟁 중인 나라의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고 얘기해요. 평화를 위해서 너를 죽여야겠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럼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조차 뭐라고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은 평화를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생각하는 평화,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은 거기에 불순물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 불순물들은 바로 이런 생각이죠.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선한 거라는 생각입니다. 다른 나라는 멸망하더라도 우리나라만 잘 사는 게 선한 거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다른 나라 사람 좀 죽어도 우리나라 사람들만 편하게 사는 것이 인권이라는 정말 악한 생각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평화다, 사랑이다. 이렇게 좋은 이름을 다 갖다 붙이곤 합니다. 말로는 평화, 인권, 사랑이라고 써놓고 그 안에 말도 안 되는 죄악을 막 집어넣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이 생각하는 사랑, 타락한 인간이 생각하는 평화죠. 세상에 진정한 평화와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그것에서 벗어난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 세상은 기준 자체를 없애버리고 있죠. 이와 반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랑과 인권, 평화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전혀 다릅니다. 똑같이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 인권, 평화에는 거룩함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때그때 다릅니다. 온 세상에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여러분 동의하시죠?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기는 어려워해도 자기는 사랑받길 원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온 세상에 지금 여기 우리가 오늘 읽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성급하지 않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하거나 이기적이지 않고 분노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거의 모두가 대부분 동의합니다. 자, 동의하는데 문제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말한 이런 사랑이 온 세상에 자리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읽은 이 사랑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나쁜 소식들을 보면 우리 모두가 원하는 진실한 사랑이 우리들 안에 없다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됐고 우리가 그걸 알고 믿게 됐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머무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함께 머무르고 하나님도 그 안에 함께 머무르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합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오늘 제목처럼 거룩한 사랑이죠. 사람들이 오해하는 무책임하고 무질서한 가짜 사랑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포함한 이 세상이 이런 진짜 사랑에 목마르지만 내 안에 이런 사랑이 없기 때문에 해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기는 원하는데 내가 줄 수가 없는 상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을 보면 사랑할 수 없는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알려줍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때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앞에서 읽은 말씀에 나온 하나님의 사랑의 중요한 특징을 보면 앞부분은 다 동의하시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간과 마지막에 뭐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데요. 사랑이라고 하면서 잘 연애하다가 이용할 거 다 이용하고 속된 말로 단물 쫙쫙 빨아먹다가 더 이상 단물이 나올 게 없네. 꺼져! 이렇게 하는 게 사랑인가요?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근데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했었다. 지금은 아니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사랑은 자기가 좋을 때만 사랑이래요. 그렇게 자기가 좋을 때만 단물 빨아먹고 딱 버리는 거를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으로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아세요? 그것을 악한 생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건 사랑도 아니고 자유도 아니고 진짜 악한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악한 것을 생각할 때 뭔가 대놓고 뿔 달린 악마가 막 사람 죽이는 것만 악한 걸로 착각하죠. 그게 악한 거 맞는데요. 진짜 악한 것은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기준을 없애버리는 게 악한 거죠. 예를 들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라는 기준이 있죠. 그런데 그 기준을 모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럴 땐 죽여도 될 걸? 이러는 순간 거기에 이유가 붙고 거기에 사족이 계속 붙고 이러면 죽여도 돼, 이런 생각을 악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의 또 다른 특징은 불의한 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때때로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나한테 이득이 될 때가 있어요.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나한테 이득이 됐을 때 우리는 은근히 기뻐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는 온 세계로 시야를 확대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죠. 어느 나라는 지금 먹을 게 없어서 진흙으로 과자를 만들어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 먹고 맨날 배탈 나고 설사하고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먹고 남은 음식물 쓰레기를 막 쌓아놓고 이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 참 다행이다. 아우, 잘 됐다. 물론 이런 문제들이 직접적인 내 책임은 아닙니다. 뭐 내가 잘못한 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지 않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만물 가운데 악한 일이 일어나는 걸 절대로 다행이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그걸 기뻐하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이런 미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폭력, 착취가 넘치고 옳고 그름의 기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면서 이게 인권이래, 이게 좋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상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인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은 뭐라고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뭘 참을까요? 이런 세상에 가득한 악을 하나님이 좋아서 내버려 두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면서 참고 계시는 거죠. 입술 깨물고 적당히 좀 해라 이런 심정으로 참고 계시는 겁니다. 이 넘치는 죄악을 참으시고 우리가 그 죄악으로부터 회개하고 돌아올 거라는 것을 믿고 계세요. 좋은 부모님의 특징이 있는데 그런 분들은 자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우리 아들 믿어. 우리 아들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닌 거 난 믿어. 나는 지금 잠깐 혼란스럽지만 다시 좋은 우리 아들로 돌아올 거라고 믿어. 이렇게 진짜 믿으면 그 신뢰하는 마음이 전달되는지, 그 사랑이 전달되는지, 그 자녀가 사고치다가도 누군가가 나를 믿고 기다린다는 것 때문에 다시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이것이 진짜 하나님 사랑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뭘 바란다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바라고 계세요. 죄를 마음껏 싸질러도 좋다가 아니라 죄를 싸지르고 있을지언정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바라고 계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견디는 중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이 거룩한 사랑이죠. 자, 우리가 거룩한 사랑을 이해하려면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도대체 왜? 이것을 이해하면 우리가 잘못된 세상적 사랑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죄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대신 죄에 대한 처벌을 받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분노를 온몸으로 다 받으셨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엄청난 분노가 쏟아진 거라고요. 그 분노는 무엇에 대한 분노죠?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아까 말한 더러움에 대한 분노. 더러운 거 좋아하세요? 더러운 거 괜찮아요? 여기 뭐 강아지 오줌 좀 섞어서 드셔보실래요? 아니면 구분돼서 깨끗한 물을 드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분노하신 이유는 왜 깨끗한 것에 더러운 걸 섞느냐는 거죠. 섞지 말고 구분해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교회에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 갔다 다니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선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깨끗한 물을 마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더러운 걸 더럽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당연한 거를 왜 설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 물컵에 강아지 오줌이 섞이면 더러운 오줌이 들어갔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야 이걸 먹든지 안 먹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세상은 뭐라고 하죠? 아우, 너무 극단적인 기독교네. 아우, 너무 극단적인 말씀을 하시네. 우리 서로 사랑하고 다 품어야죠. 여러분, 사랑하고 품는다는 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더러운 죄를 그대로 용납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죠. 그렇게 그냥 죄를 구분하지 말고 품어야 한다면 아까 말했던 개 오줌도 함께 섞여서 드셔보실래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거룩함은 죄악과 분리되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구원받기 원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악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서 벗겨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서 그 거룩한 사랑 안에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함께 살자. 이게 구원이에요. 죄에서 벗어나서 거룩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구원인데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한다면 이것은 교회의 새로운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말씀을 마무리 맺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하죠. 내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내 죄를 용서받았어요. 이렇게 고백하곤 합니다. 그러나 죄를 용서받은 것만이 구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지만 죄악을 미워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일상생활에서 죄에 물들지 않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구분되어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것까지가 구원이죠.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죄를 더 이상 죄라고 말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우리가 믿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계속 핍박당해야 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지키시고 그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우리가 헌금할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생각나는 이웃의 필요가 있다라고 하시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돕고 물질로 섬길 수 있으면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50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물질과 삶을 주님 앞에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은 한일순 목사님이 우리 북조선연합교회와 함께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도 한일순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신앙 안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또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박해 속에 있는 우리 조선 땅에 있는 신자님들에게 위로의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타깝게도 우리 역사에서 그런 신사참배와 같은 박해가 있었고 이미 그 박해 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살면서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 이것을 오늘 들으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처럼 거룩한 구별된 예배의 이 자리가 또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 동안 살아내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 목사님께서 봉헌 기도와 축도해 주심으로 2025년 8월 24일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박해 중에 있는 우리의 삶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것으로만 주님 앞에 올리지 못하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지만 그 모습조차 사랑하시고 우리의 열악한 환경 또한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믿음의 고백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